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의 사역을 끝내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원래 옮겨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그 삶의 그 행로를 보면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교회가 생겨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깁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지방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또 항구 도시고 미항입니다. 마치 부산처럼 미항이고 또 항구가 큰 항구고 무역이 활발하고 어떤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나 가면 그곳에 회당을 먼저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그들이. 그래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옛날에 성전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회당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의 일상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강론을 했길래 파장이 일어났느냐. 이 파장이 일어났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이 뜻을 푼다는 말은 말씀을 이제 해석한 거잖아요. 말씀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좀 낯선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주 동안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부류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근근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큰 무리들.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복음에 반응하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기부인들이란 상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회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딱 양갈래로 나눠주는데 또 하나의 부류는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또 옥에 가두든지 하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데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먼저 믿었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어겨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리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도 로마의 그 시저, 가이사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 외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 대한 큰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왕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그 주라는 말은 그 시대의 주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주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반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게 또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왕이 났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를 통해 듣게 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2세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게 그 시대의 왕들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은 로마의 편에서 볼 때 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쫓았다는 것으로 이제 반역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이냐? 예. 자,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찾던 사람들이 야손 및 몇몇의 사람들을 데리고 업장에게로 왔는데 이 업장은 로마의 관리예요. 이 관리에게 말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한 말이 오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해 찾았는데 그래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뭐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여기에 매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 가면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도 왔다. 우리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어지럽힌다는 이 말은 뭘까요?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죠. 사실은 과장이 천하가 뭐 천하면 얼마나 이 온 세상을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다닌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주로 이게 제목을 뒤집어 쓸 때는 이제 과장을 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결코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지만 그 표현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곳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1세기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바꿔놓는 일이에요. 실제로 노예 제도도 로마의 상층부들이 다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복음이 노예들에게 들어가서 노예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옛날에는 게으름을 피우던 노예들이 침대 미숙해 깊숙한 곳을 청소하고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어나는 이 변화에 주인이 놀라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알아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노예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시대의 모든 성적으로 로마의 그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는데 정말 순결한 여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요? 상층부로 들어가 있어요. 정결한 여성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놓는 역설.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교회 적대자에게서 나온 표현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의 분석은 옳았다. 그들은 내뱉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란 매우 절대 소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로 부상한 거죠. 무엇인가 큰 일을 낼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3세기가 되면 로마가 복음에 무릎을 꿇죠.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는 어디인가 들어가면 파문을 일으켜요. 그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의 인생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에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밀고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게 되고 한 부족이 바뀌게 되고 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초기의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미동도 없다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였어요. 그런데 한 세기 만에 로마 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오늘 이 사람들의 표현들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들의 관점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디나리가 아닙니다. 엑스트라 오디나리예요. 비정상적인 뭔가 정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죠. 정상적인 세상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래의 자리로 그래서 그것을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복적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뒤틀린 세상을 온전하게 바꿔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질서로 회복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제도에 이르기까지 정상으로 돌려놓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나는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이 원을 그리면 중간에 겹치어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어떤 부딪힘들이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거센 반대였어요. 복음은 왜요?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폭로해요. 거짓을 드러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둠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거짓의 왕국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투쟁하는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단순히 감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요. 강력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가정에 한번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풍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받은 분이 전하는데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평화가 아닌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 불화는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참된 평화를 위하여 한 번은 거쳐가야 할 불화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눈 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불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드러내면 불화는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덜쳐내고 인간의 허약함들을 다 드러내고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낡은 습관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나왔던 제사를 거부할 때 믿지 않는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한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난 주 외에는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지만 믿는다면 내가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대가란 말이죠. 나는 아무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때나 그냥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보다 우선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를 얻기 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더 사랑해,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 그래서 복음은 전복적이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 복음은 모든 기존에 붙들고 있던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는다. 그 복음은 지축을 흔들어 놓는다. 복음은 그 사회 제도와 문화 혹은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을 하며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문화에 깊숙하게 들어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묘한 나로 인하여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16장의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화될 수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 삶이 망가져 있는 그 인생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한 바울을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자기들의 밥그릇이 끊겼다는 거?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의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반대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이 역사할 때 그게 자기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굉장히 제자도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남겼었습니다. 그의 책은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입니다. 그 책의 1장의 주제가 뭐냐, 불순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그들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문화와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대하여 불순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체계와 방식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일어나야 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 혼자 조용히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영향력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면 얘기는 달라지죠. 조용히 너나 혼자 믿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까지 가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진실함을 내가 묵인해버리면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할 때 모두에게 재정적인 심각한 타격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위협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순응하며 살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순응할 것인가.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왕실에 특채된 노예지만 왕실의 특채가 됩니다. 문제는 그 왕실의 문화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단순한 왕의 음식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유화정책이에요. 한마디로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 왕실에 주는 그 향응을 즐기는 순간 바벨론 화되는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문화에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따르면 그런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의 나라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에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를 통칭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마지막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의 힘,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정신, 그게 흡수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순간 투쟁이 벌어지죠. 그냥 적당히 묻혀있으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화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불순응할 것인가.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 바벨론의 거대한 힘의 압박에 무릎 꿇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드는 세력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다니엘은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쫙하게 생명을 걸고 드러낼 때 그는 하늘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은 그 자체로 그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을 제공해줘요.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영국 사회의 도덕적 회복. 그런데 노예 제도를 바꾸는 놓는다는 것은 이건 그 시대에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18세기 말에 영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해서 상선과 함께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실어 날랐어요. 노예 무역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존 뉴턴이 그 노예 무역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요. 그 시대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실어 날라 장사를 했어요. 노예 시장이 전성기를 노렸어요. 아니,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노예 시장의 상권을 업고 거대한 이익을 챙긴 그 시대의 기득권 사업가들은 정치인들과 조직적인 결탁을 하고 노예 제도를 결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 있었어요. 감히 그 기득권층에 도전하고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어.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기득권적인 제도권과 치열하게 싸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윌버포스는 어쩌면 우리의 조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악이 제도화되고 조직적으로 작동되면 이기기 어려워요. 그럼 무수한 암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피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불순응할 것인가.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노예 해방의 노예 제도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회에 들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숱한 날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가 노력한 끝에 그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런 노예 제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종 악법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영국 사회 개혁을 위해 힘쓴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악법들을 막고 그 시대를 지켜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오랫동안 습득해온 묵은 악습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악습들이 제도되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부족은 지금도 첩제도가 있어요. 어디 가나? 뭐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물 떠오는 아내가 있고 빨래하는 아내가 있고 집에서 밥하는 아내가 있고 이 물 떠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하루 종일 먼 곳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게 하루 일과 그 일을 누군가 맡아줘야 돼. 첫째 아내는 물 떠오는 아내, 둘째 아내는 뭐 빨래하는 아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악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될 벽이 있는 거예요. 순응할 것인가, 불순응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 동성애 문제도 세계에 불이 붙었어요. OECD 국가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 다 됐어요. 한국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저항, 더 들어가면 남녀의 성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더 들어가면 가정의 해체, 인류 역사의 붕괴. 동성애를 하면 아이는 누가 낳아요?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불륜이 넘치고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모두가 한 궤를 꿰고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와 우리는 싸워요. 때로는 성을 정치화함으로 신성한 가정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개념으로 만들어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정치인들의 이용 안에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자들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돼. 순수 복음. 그 복음은 터프하기도 하죠. 때로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디까지 밀려갈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란 오랜 세월을 동안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는 거짓이 난무해요. 만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 만몬의 신에게 절대적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구조 시스템은 돈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지상주의가 되고 말아요. 인간의 탐욕이 그런 사회 구조와 박자를 맞출 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상품화 시켜버렸어. 그게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거기는 그때 기독교가 그게 존재했던 일어났던 때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이런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는 그 소용들이 속에 인간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예시장을 만들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성적인 것 같은데 국회가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그 탐욕스러운 노예 상인들과 결탁을 하는 구조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종의 복음. 성경적 세계관은 기존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전혀 거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를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소수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기독교가 다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현저히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우리를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느끼지 않는, 아니 조소하는 시대를 맞고 있어. 너희들 아무리 많이 모여봐라, 우리가 겁내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샤이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인이 1200만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복음에 불붙은,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전선은 치열해졌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때로는 문화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순응하며 살았던 롯과 같은 가정과 같아서는 안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은 뒤집혀진 채로 계속 가야 돼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친 세상, 심히 병든 세상.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놓는 일에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겁을 먹으면 세상의 충돌을,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순응해야 되는데 순응을 먼저 배워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나를 바꿔요. 그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면, 진짜 나를 바꾸었다면 내 주변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운대 성경대 집회로 모입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기독교 세례를 자랑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영향력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현저히 잃어버린 빛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동안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결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집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주의 성령이 오늘 집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흔들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돌이라도 연못에 탁 던지면요, 파문이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저변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악, 불의, 악습들, 거짓된 가치 체계들과 싸워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이야. 변화를 받아 껍데기가 아니라 속속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불순응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리뉴얼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천하를 뒤집어 놓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해운대 집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